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다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민들의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 일행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왕은 군사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굴들 가운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가만히 베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마음이 찔려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십 광야 하길라 산에 있을 때에도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한 번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에 지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 일행 600명에게 시글락 지방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1년 4개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편이 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은 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터로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다윗을 본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함께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기스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되었다고 변호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행과 함께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온 성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부솔 시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600명 중에서 3분의 1인 200명이 계속된 행군으로 낙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곳까지인 아베까지 약 75km를 걸어서 갔다가 사흘 만에 걸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와서는 처참한 상황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약 24km를 또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가족들을 구출해내려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군인들을 더 확보하는 것이 다윗의 큰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명이나 낙오를 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그 밀랍 녹듯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빼들고 여기서 내 칼에 죽든지 아니면 아말렉과 싸워서 죽든지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찾아갔더니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최소한 36시간을 쉬지도 않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행군으로 지친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을 모두 구출했음은 물론 빼앗겼던 재산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부솔 시내로 되돌아왔을 때 피곤해서 지쳐 기다리고 있던 200명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중에 일부 강성한 사람이 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 쉬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을 데리고 가게 합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말한 답변을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은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아말렉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부솔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아가기 싫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끝까지 전쟁에 동참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해오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몸이 약해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다윗이 읽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전리품은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글락과 부솔이 있습니다. 시글락의 뜻이 꼬불꼬불함, 구부러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미로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인생이 너무 많이 굽어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솔의 뜻은 좋은 소식,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짐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글락과 부솔의 삶은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구부러진 상태의 시글락의 마음과 좋은 상태의 부솔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특별하였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에 방문할 계획에 있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고 그 대가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투옥까지 당하는 일을 겪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빌립보에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을 좀 보내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음에도 아니 자신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역의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함이 그지없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방문하는 도시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수 있다고 또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역비는 그 사역비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동력자가 된 것을 참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에 한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떠날 때에 그 어떤 지역의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사역비를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사역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구원하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주님 안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참 사랑스럽고 참 그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간곡하게 바라는 것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를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 가운데 마음을 열어준 첫 번째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또 바울이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역시 여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는데 틀림없이 그 음식들은 간수의 부인과 또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준비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섬세함, 따뜻함이라는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시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교회의 단점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오디아를 남자로 보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부부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이 부부라면 틀림없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부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유오디아를 남자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유오디아는 여자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루디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을 대표하는 여성일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부부이든 그룹을 대표하는 이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은 빌립보서 4장 2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으로 아쉽게도 나타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정로 목사님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열두 사사 가운데 삼갈 사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 한 절로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사 에훗은 16절에 걸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왼손잡이였을지라도 그는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 군대 만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사사 가운데 가장 긴 기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만약 20살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에 이어 기록된 사람은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52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부른 노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에훗과 드보라에 비하면 삼갈의 기록은 참 미미합니다. 대하소설의 주인공도 아닌 어떤 사람의 짧은 에피소드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훗이나 드보라와 함께 삼갈 역시 충성스러운 사사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길게 정리가 되느냐, 짧게 정리가 되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록되느냐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곁으로 불러내다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애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의 별칭이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helper, 돕는 분, counselor, 상담하시는 분,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보혜사가 바로 파라칼레토스,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서 편지를 보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곁에서 속삭이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권하다는 동사를 한 번만 사용해도 될 터인데 두 번을 사용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것이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두 사람을 내가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할 만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의 의미로도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다의 문자적인 뜻은 같은 생각을 갖다입니다. 생각을 맞추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주 안에서 그러하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이기심과 내 편 만들기에 아우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 또 주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을 정점으로 해서 삼각형의 구도와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기술로는 가까이 가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등 뒤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스프링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고무줄이 우리를 본래 자리로 당겨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같은 마음을 품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마음을 온전히 품게 될 것입니다. 비틀즈의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1982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 Ebony and Ivor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Ebony는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단단하고 무거운 또 검은색 광택이 뛰어난 나무인데 흑단이라고 합니다. 아이보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 어금니입니다. 에보니와 아이보리는 피아노의 검은색과 흰색 건반을 지칭합니다. 이 노래는 맥카트니가 시각장애인 흑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피아노의 금반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검은색, 흰색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 조화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에보니와 아이보리, 완전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지요. 내 피아노 금반은 나란히 놓여서, 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라는 금반과 너라는 금반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라는 피아노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라는 피아노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내 사람들이 귀를 막는 소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검은 건반이냐 흰 건반이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소리 나는 건반이냐 낮은 소리 나는 건반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온음을 내는 건반이냐 반음을 내는 금반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온 인격과 온 신앙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바른 소리를 내는 삶을 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노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노래를 만들어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권의 책 분량이나 긴 글로 남지 않고 단 한 줄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끄덕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은색 금반을 맡기셨든지 흰색 금반의 삶을 맡기셨든지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높은 소리 나는 금반이든 낮은 소리 나는 금반이든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음의 역할이든 반음의 역할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랄 권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한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